대포커스이시간진행의화성욱제작팀장입니다
한24시간정도패스끊어서하시는분들그냥바깥에나가서밥먹고와서다시게임하고안그러면그냥여기서자시는분들도있고요근데그런사람들을보면게임이좋아서오랫동안있겠지라고생각을하는데하루이틀지나다보면어저사람잠도안자나아니면또어디아픈거아닌가걱정은되죠뭐다른쪽으로뭐생활이제대로돌아가고있는지도잘모르겠고저렇게살아가도되는건가라는저사람들한테게임하지말라고하면저사람들은게임안할사람들아니거든요어디에서든하거든요
여기로13살친구들이랑게임이에요보통게임종류별로따라다틀리거든요예를들어서뭐워크래프트도타같은거하는애들은보통한2시간정도놀고요그예를들어와우같은온라인게임하는애들같은경우는보통뭐대여섯시간부터여덟시간이렇게좀긴시간으로놀고요스타나워크이런거같은경우는또다보통두세시간이런식으로기본적으로다놀아요노는시간에
뭐만날때는뭐한10시간이에요그냥뭐싸우는게임이죠보통정신력으로하는거죠뭐가족들이요아무소리안하는데시간때우는데제일좋죠네그쵸재미도있고요어디까지나재미를위해서노는거니까
형들이랑친구들이랑같이막엔조이하면서뭐그러고노는거죠뭐중독이라서요중독보다도뭐그심심할때그냥어쩔때한번씩노는거죠뭐
집에서혼자있으면게임해요
네게임많이해요
아나혼나요
네어공부를하네 그런말해요
집에안들어가계속컴퓨터하고앉아있어자고뭐하다가잠깐몇시간또일어나서자고이러기때문에하여튼건강상문제가있는거죠그런거는뭐저희는보통3일에서는5일정도잡아요그좀오래하시는분들은아먹긴먹는데대신에뭐간단한패스트푸드이런거나근처에서그냥픽업와가지고그냥딜리버리하거나뭐픽업해가지고먹고이러죠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투데이포커스의하성욱입니다청취자여러분스타크래프트가무엇인지아십니까바로한인청소년들사이에큰인기를끌고있는게임의이름입니다인터넷이생활의중요한부분이되면서게임도자연스럽게하나의놀이문화로자리잡고있습니다하지만게임의중독성에빠져서헤어나지못하는우리청소년들심심치않게만나게됩니다더욱심각한문제는게임의중독성이종종범죄로까지이어진다는점입니다게임의중독마냥방치할수만은없을것같습니다자오늘그래서전문가두분을모셨습니다한인중독증선교센터의이혜왕선교사님그리고송소영임상심리학박사와함께했습니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송소영박사님게임해봤습니까
네
어느정도하루에어느정도하십니까
아몇번해봤는데네제가잘못하니까네못하겠더라고요
네박사님게임잘하시는거아닙니까네우리혜왕선교사님은인터넷게임이나온라인게임일반게임다좋아하시죠
뭐좋아는하지만그안합니다네할수가없죠그리고지금이렇게오늘초대해주셨는데
네
제가알기에는미주한인의한60,000명이게임중독이돼있고
네
그리고이제부모님어머님이나혹은배우자인경우에상대편배우자가고통을당해도
네
약120,000명이지금고통을당하고있거든요한 10% 가
네
이런시점에서이런좋은방송을해주상당히좋고지금타주에서혹은한국에서이방송듣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네 네, 네자박사님저희들이오늘게임중독에대해서얘기를나눕니다만은중독나쁘게말하면중독이지만좋게말하면좋아하고좋아하고깊게좋아하는것이중독이라고생각하면큰문제가아닐것이라고도생각이듭니다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중독의정의를아주쉽게두가지로딱나눠서말씀을드려볼게요
네
개인이어떤네물질이라든지행위를 계속해야만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그 물질이나 행위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 정신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질이나 행위에다가 도박을 넣으실 수도 있고 술을 네, 넣으실 수 네, 있고 네. 샤핑을 넣으실 수도 있고 마약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을 때 아, 내가 이거 없이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게임이니까 오늘은 게임 없이 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가고 자기의 성격을 바꿔간다든지
네.
그거 없이 불안해하면서 정신적으로 이거 없으면 애가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든지
네.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아 중독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다루고 있는 중독인지 아닌지는 특별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중독성이라고 했을 때
네.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잖아요.
네네.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말씀 주십시오.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다른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 있는데도 게임만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자신의 그 현실적인 그런 감정들을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 네. 도피를 위해서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제 게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점점 거짓말을 시작을 하고요.
네.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 이제 신경질이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노력에 대해서 반항하고 듣지 않게 되고요.
네.
일곱 번째로 게임으로 인해서 사회나 친구 그룹에서 이제 소외가 되기 시작하면서 잘 다녔던 뭐 모임이라든지 단체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또 취미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야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제끼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게임으로 인한 계속적인 나쁜 결과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게임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땐 일단은 네. 중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몇 가지는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 모두가 상당히 필요한 정도입니까?
일단은 지금 중독이라든지 모든 게 마약도 그렇고 술도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저는 일단은 제가 주말에만 마시는데 우리 아이도 주말에만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네.
그게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내가 정신적으로 이거 없이는 릴렉스 할 수 없어.
네.
그것이 술이 됐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술 네. 없이 나는 릴렉스 할 수 없어. 술 없이 나는 다른 사람하고 친구 관계를 맞을 수가 없어.
네.
얘기할 수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중독 증세를 보여진다고 자신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일단 내가 그것에 의존하는 그 마음이 얼마큼 의존이 됐느냐를 봤을 네. 때 많이 아 내가 이게 중독 증세구나라고 빨리 그 자각 증세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네. 자, 성교사님.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중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중독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중독자는 맨 처음에 알리바이를 대요.
네.
그래서 부모나 혹은 친구나한테 그 자기가 왜 게임을 하고 중독 행위를 했느냐를 속이죠. 그래서 알리바이가 다 소재가 끝이 나면은
네.
그다음에는 라잉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 단계로 거짓말을 하죠.
네.
그래서 거짓말을 다 끝나면 나중에는 디나이얼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디나이얼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이러고선 하죠. 남편이 만약에 게임을 하는 경우에
네.
부인이 이혼을 한다고 몇 번 협박을 주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를 받지만은 나중에 먼저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면서
네.
내가 먼저 나간다. 이럴 때는 네. 부인의 입장에서 선취권이 무너지는 그 처참한 그런 가정이 많죠.
네. 저도 상담 하나 하겠습니다.
네.
사실 소주를 두 병 먹었는데 집에 가서 한 병만 먹었다 거짓말하면 이것도 중독입니까?
모든 중독은 사실 진행성 질병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톨러런스예요.
네.
그리고 자꾸만 먹으면서 그 양이 증가가 된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좋았는데 1년 후에는 소주 두 병을 마셔야지만 처음에 작년에 한 병 마실 때하고 비슷한 하이가 오면은 그것은
네.
중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술 줄이겠습니다. 자, 성 교사님.
네.
자, 인터넷 중독. 저희들이 게임 중독, 뭐 온라인 중독 이런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송 박사님이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인터넷 중독은 사실 1991년도부터 시작된 인터넷이 생긴 것 때문에 시작이 된 병이죠.
네.
그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방해받아요. 어떻게 받느냐면 다섯 가지를 받는데요.
네.
첫째는 시간이 낭비가 되죠. 그 다음에 학업과 직업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삶의 지장을 받게 되고,
네.
또 건강, 재정, 평판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인관계와 자신이 하는 일에 그 심한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게 되자,
네.
인터넷에 점점 디펜던시 되죠. 의존이
네.
되죠.
네.
게임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강박적인, 오브세션이 생기는 심리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중독이 되는 과정이고,
네.
인터넷 중독에는 사실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째는 사이버 섹슈얼 에딕션, 사이버 섹스 그 중독이죠.
네.
여기는 성인 채팅, 음란물 관람도 해당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사이버 릴레이션십 에딕션. 이것은 사이버상에서 관계성 중독인데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은 사이버 릴레이션 에딕션에 소속이 되고
네네.
세 번째는 인터넷 컴펄션스. 그냥 온라인 도박을 한다든지 경매도 하자 억션이요.
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데이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일일 주식이죠. 그것도 인터넷 컴펄션에 들어가고 네 번째는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즉 과잉 정보 중독자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자료 수집을 위해서 게임도 안 하지만 웹사이트를 전 세계를 몇 시간씩 뒤지면서 그 자료를 또 저장하고 또 분류하고
네.
네. 또 뭐 카페 쓰고 이것이 굉장히 시간을 낭비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 에딕션. 컴퓨터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컴퓨터 에딕션에 들어가고 온라인을 연결해서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은 사이버 릴레이션십 에딕션 소속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갖다 조립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네.
자꾸만 뜯었다 부수다 또 차고 장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자체로
네.
끝도 없이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중독증 유형 간에 서로가 관련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학생이 나중에 돈이 되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돈 내기 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 두 번째 사이버 릴레이션십 에딕션을 뛰게
네,
되고
네.
또 참고적으로 컴퓨터상에서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추구하던 사람이
네.
나중에 성 중독자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성 중독자가 인터넷이 개발되고 나서 60%가 증가된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있어갖고 아마 앞으로 마약이나 그런 중독보다는 모든 행위 중독, 이게 집결지가 인터넷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조사해 보면은 주 평균 38.5시간 이상 한 사람들이 중독자로 판명이 됐어요. 학생 경우엔 자기 공부를 하는 거 외에 또 직장에는 자기 업무하는 거 이외에 38.5시간을 다른 일로 다 하면은 그거는 중독으로 보고 있죠.
네. 자, 크게 보면 모든 게 인터넷 중독이 될 수 있지만 저희도 오늘 그 중에서도 게임 중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또 좁혀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성 교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게임 중독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 멀티 유저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그래서
네.
아이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많은 아이들이 다수가 모여서 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자기의 어떤 롤플레이, 그러니까 자신의 네. 어떤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노는 그거가 가장 중독되기 쉬운 게임으로 네.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가장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네.
사람이 그 상호작용을 통한 그 학습을 해야 돼요.
네.
두 번째로 그것을 잘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것을 반복했을 때 그
네.
학습 능력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바로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만나서
네.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또 어떤 뭐를 죽였다. 뭐를 파괴했다 그랬을 때는 또 자기가 그 보너스가 나오니까 포인트가 올라가니까 보상이 되죠.
네.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게임 중독으로 가게 되는 학습 능력 높이는 가장 그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중독이 되고 있는 가장 그 위험한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기술 문명 특히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시라도 컴퓨터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의 하나로 인식할 수 혹시 없을지 부정적인 중독 법적인 측면만 저희도 강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네. 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일을 술도 마찬가지고요. 쇼핑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왜 워커홀릭이라고 해서 또 일에 중독된 분도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걸 적당히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것을 해야 될 때는 네. 음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 중독이 돼가지고 이링 디소로 굉장히 비만해지신단 말이에요. 450파운드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하고 또 다른 그 치료법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얼마큼 자신이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냐 네.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돼야 되겠죠. 그냥 네. 무조건 게임 중독이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아예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네. 네. 아이들이 리서치도 그렇고 또 많은 그 정보들을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히 건강한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자, 문제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컨트롤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송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여기서도 그런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직업적인 게이머들,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우상처럼 돼가고 있는데 이런 프로게이머들도 대부분이 중독자입니까?
그렇죠. 작년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230명이었으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네. 이분들은 반복적으로 게임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중독이 되고 이분들이 그 문제는 본인의 뭐 한 2, 300명이 중독이라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프로게이머를 우성화시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각 PC방에서 그런 걸 키우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청소년들이 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보려고 대시하다가 더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죠.
네.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게 게임 산업화로 발전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게임 산업에 대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개발업자들이 네. 맨 처음에 출시를 할 때 이제 시험 시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그 핫 포인트가 PC방이거든요. PC방에 게이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시켜서 마스터 시켜 쫙 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멋있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뭐 파트 1, 파트 2가 시리즈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신문에 나고 홍보되면은 다른 학생들도 자꾸만 돈을 부모님한테 달라고 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판촉으로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중독으로 가게 되면은 그 판촉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중독이라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한 번 자기한테 그런 인자가 들어오면은 평생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완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이 망가지는 거죠.
네. 네. 자, 평생이 망가지는 그런 문제도 큰 문제겠습니다만은 사실 게임에 중독이 되고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 못하는 현실을 괴리한 현실을 떨어져서 생각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면서요. 박사님 그렇습니까? 실제로?
네. 게임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중독이 됐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그 다른 점이 가장 중독된 사람들하고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에 아까 그 성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으면은 자기 인생이 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서 그 게임의 환상 속에서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네.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세계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다든지 캐릭터를 네. 하다 보면은 네. 사회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에티켓이라든지 매너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바로 한 번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친해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그 특성상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네. 사회성이 점점 줄어들겠죠. 퇴보할 네. 거라고요. 네. 그러면서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현실 세계하고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 자기가 리더이고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 어떤 리더인데 학교에 막상 가면은 왕따예요. 아이들이 자기를 네. 싫어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노는지도 잘 모르고 애들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더 싫어지겠죠? 네. 학교가? 그러다 보면 아이는 또 어디로 숨을까요? 컴퓨터 게임으로 숨겠죠? 그러니까 자꾸 점점 이 그 괴리감이 생기는 거겠죠?
네.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뒷받침해서 하면은 제가 사연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네. 네, 사연을 물어보면 어느 학생이 이렇게 써왔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게임을 못하면 주위 아이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해서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게임 속에서 구현하고 인정받으려고들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서 게임 속으로 자꾸 도피를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현실, 이건 사연이에요.
우리 한인 사회가 특별히 다른 사회와 다르게 게임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애시안, 한인 가정적인 구조하고 그 다음에 한인 사회적인 구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못하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대해서는 애들은 다 그러다 큰다. 내버려 둬라. 이러면 며느님 되는 분은 그분들 따라서 야단을 못 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게임 때문에 학교를 드롭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학생들이 대원인이 그거예요. 주원인이. 네. 그래서 가족들에서 많이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한다 그러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베일아웃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감옥에 마약하다 붙잡혀 갔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뭔가 배우고 나오는데 그걸 변호사 써가지고 베일아웃 시키면은 그 사람은 나와서 있으니까 중독을 셀프 크리에이처 일리니스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만든 병인데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18살 되면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지금 집에서 보면은 우울하다고 되게 자녀들이 있지만은 20대, 30대들이 그냥 무기도식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갬블이나 게임이나 뭔가 지금 문제가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수치심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아보지는 못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 상당히 그 어필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또 사회적으로도 남편이 술을 하는 경우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알기까지가 7년이 걸려요.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아내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알고선도 2년이 더 걸려야지 회복으로 나와요.
네.
그럼 미국 통계니까 한국은 더 갈 거예요. 10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수치심 때문에 외부에 알아보지 않으시고 또 회복 방법을 알아봐도 뭐 운동모자 쓰고 오시고 선글라스 쓰고 오시고 나오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독이 더 심해지는 건 우리 가족 구조가 대가족 구조에다가 너무나 쉐임 베이스에 어떤 게 보면 좋죠. 그 양부심 있고 사랑 있고. 근데 그것이 중독자한테는 나쁜 그 형태가 어때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저러다 낫겠지.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과정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에요.
네.
사회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 게임 중독 보면은 지금 다섯 가정 중에서 두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쉬쉬하신다, 그죠?
네네.
이렇게 시작하면은 지금 15년 됐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네.
앞으로 더 심해지면은 지금 게임 중독자 하는 학생들이 이제 5년, 10년 후에는 대학생 성인이 돼갖고 도박 중독자로 가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뭐 온 인구가 다 중독의 문제가 되는 거죠. 밤 안 돼도 가족이 거기 휘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병으로 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해줘서 그 가족들이 수치심 없게 좀 뭉투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일부 동의하시는 분도 많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박사 이런 문제도 있죠. 지금 저희들이 게임 중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게임에 있었던 그 잔혹한 소리라든가 피가 튀는 광경 이런 가상 현실을 실제 현실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사건들도 종종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현재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네.
왜 그 얼마 전에 한국 학생
조승희 씨,
예, 조승희 씨 사건 때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그랬죠,
나왔고
네.
막 그것이 이제 굉장히 포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 리서치 베이스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지금 그 앤더슨 박사팀, 그 심리학 박사팀이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비디오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심리에 확실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봤냐면은 아이가 옛날에 심리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공격적이지 않았던 아이
네.
또 공격적이었던 아이가 둘 다 이 비디오 공격적인 어떤 폭력적인 비디오를 하고 나서는 공격적으로 네. 변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이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이 꼭 범죄로 연결이 되느냐는 네. 아직은 리서치상 그렇게 백업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는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폭력성이 있는 비디오 게임이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어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확실해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 범죄와 연관성은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고 있다.
않고 그런, 있고요. 네. 예. 아이가 조금 더 그 비디오 게임, 폭력적인 게임을 함으로써 조금 남을 도와주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부모님이 그 비디오 게임 하는 시간과 내용물을 제한을 해주셔서 선별을 해주셨을 때
네네.
아이들의 그 공격성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건 한국의 얘기입니다만 우리 같은 네. 한국이니까 우선 그 집에서 부모님이 너 5시까지 집에 부모님 있으라 그러면은 대개 그 안에는 PC방에 가서 이제 컴퓨터 빼서 하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서로가 그 사기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 게임이 워낙에는 맨 처음에 그 럭게임이었어요. 핑봉게임. 그 1970년대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쌍방게임. 그 다음에 이제 멀티게임 이런 이제 하고
네네.
요새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사람이 뭐 야구방망이 이런 누굴 치고 때리고 팔을 부시는 걸 보면은 그런 걸 이 학생이 들고 다니면서 막 쓰레기통도 던져보고 막 누굴 때려보기도 한다 이거죠.
네네.
그거죠 이거.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느 나라나 법이 되게 10대에는 유하잖아요. 구속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악용해갖고 10대 자녀들이 엄청 이게 우리가 모르는 범죄를 저질러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네.
돈도 훔치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미국 PC방에서는 우리 한인에서는 한 3불 시간당 한국에서는 한 3천 원 하거든요. 시간당
네. 네.
그것도 오래 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사실 많은데 경찰에서 입건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이 우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 네 박사님.
또 하나 제가 예 그것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아주 직접적인 연결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네.
한번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해요.
네.
게임하는 속에서 빠져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폭력적인 것들로 계속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네.
사회성과 인간, 인격 형성이 돼야 되는 아이 이때에 아이의 머릿속에 엄청 그 어떤 공격적이고 성,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하고 있다면
네.
아이가 사회성이 일단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성장이 됐을 때 과연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할 것이냐 적응을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이 시기에 진짜 게임에 중독이 됐고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 보면
네.
결국은 범죄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몸은 21살인데 아이의 그 정신 연령이 12살,
네.
11살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네,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보다도 게임을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뭐 수도 없어요. 그다음 숙제 끝나고 나면은 밤에 자기 전에 또 하는 거예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은 또 한없이 부모가 간섭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잔소리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방에 있으니까 애들이 엄마하고 눈이 잘 마주치질 않으니까 그저 밤새도록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컴퓨터를 응접실에 가운데 내놨어요. 그러면서 조금 좀 자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모나 얘기를 해보면은 항상 그 프라블럼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 아닌가. 요즘엔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저 규제를 하는 거지. 폭력성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는데 지금 뭐 자기 친구들이랑 다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걱정한다고 그래갖고 너 이거
게임 중독 마약보다 더 끊기 어렵다는 게임 중독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원인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약 술 중독하고 달리 이제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병리적이고 생리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네. 도박의 리서치를 보면은 도박을 했을 때 뇌에서 그 도파민 레벨이 네. 높아지는 그러니까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게 도파민이 높아졌을 때 우리 인간한테 뭐가 느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게임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지금 그 연구는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 미국 학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비디오 게임 중독이라는 진단 이름을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네. 보류하고 일단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네. 90%가 일단 미국 아이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인구들 중에 90%의 청소년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중에 15% 즉 한 500만 명 정도가 지금 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성 교수님. 자, 성 교수님 실제 상황에서 상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임 중독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회복 치유를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이미 게임에 중독된 자녀를 회복으로 안내하는 문제 네. 또는 지금 게임을 프로그램 존에 들어가서 시작은 했지만은 아직 중독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예방책 이 두 네.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게임에 중독이 되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이고 관심이고 배려를 해주셔도 이미 네. 그 중독자 자녀는 out of control로 나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통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것을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중독자분들은 어느 중독이든지 자신이 다 망가져서 아유 이게 중독이라고 알 때까지는 전혀 자기가 중독자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겠죠.
그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회복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마약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돈을 주면서 데려오는 사람도 봤어요.
네.
그렇듯이 반강제적으로 어떤 틈이 있을 때 돈을 갚아준다든지 차를 사준다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상담을 받자, 회복으로 하자 이런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아까 멘트 나오신 걸 보면은 되게 부모님이 걱정만 하시지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실질적인 방법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은 워크숍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방송이 굉장히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게임 중독 회복에는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걸 병으로 아직 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회와 가정에서는 진짜 이게 병보다 더 심한 걸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도 보면은 미국도 보면은 주로 하스피털 케어, 그다음에 레지던셜 케어를 많이 중심을 두시는데 중독자는 워낙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거부방에 심해서 레지던스 케이스는 힘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웃페이션트, 학교, 직장 다니고 어느 정도는 게임도 처음에는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네.
그래서 인터넷 행위 중독은 회복 목표가 그 moderate use, 적당한 사용이지 마약같이 완전 중단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덜 하기 때문에 아웃페이션트 회복 모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복 모임에도 가족 모임이 있고 본인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나와서 그것을 활성화돼서 12단계 회복 모임에 많이 나오셔야지만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박사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아이가 그것을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셔야 되는데 아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뺏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그 아이가 지금 네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네.
나가 중독 증세까지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 일단 얘가 인터넷에서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일단 죽여야 돼요.
네.
그 자기 캐릭터가 없어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그 컴퓨터에서 아예 지워져야 돼요.
네.
그것을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문제점을 아는 아이들은 그것을 후회 없이 하는데 아닌 아이들은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네.
일단 부모님들이 그것을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분명히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네.
혼자서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안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고 결국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희들이 쓰는 그 인지행동요법 같이 이런 어떤 그 나온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서 그 아이의 그 다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함께 병행돼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한인 부모님들 걱정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게임 중도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시고 그냥 아유, 예, 다 애들 다 이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첫 질문 저한테 다 상담 받아야 됩니까? 네. 80%의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중독되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성 이거는 질병이기 때문에 빨리 막아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문제점이 보였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문제점으로 자각을 하시고 뭔가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성윤선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이 게임 중독 회복은 외래 치료 아웃패션트에서 필요한데 이 아웃패션트 나오시면은 첫째, recognition we are not alone. 이런 문제가 우리만이 아니다.
예, 예.
두 번째, getting practical recovery information. 아무리 가서 이웃에 물어보셔도 모르는 인포메이션을 네. 다 고생한 부모님께 앉아서 만나시고 세 번째는 confronting each other with reality. 현재 있는 문제를 갖고 서로가 부딪히니까 서로가 알게 되고 네 번째는 finding wholeness by sharing. 서로가 자기 문제를 나눌 때 거기서 하나의 답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래 회복 모임에 오시면은 부모님들이 오면 엄청 뭐 심리 상담도 중요하거든요. 엄청 많은 자료를 실제로 와서 몇 년 그 기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죠. 12단계 회복 모임에 많이 나오셔야지만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소영 임상 심리학 박사 그리고 한인 중독증 선교센터의 이혜왕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자녀 키우기 참 어렵습니다. 곳곳이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 뿐입니다.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바로 가정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의 묘약만이 자녀들에게 강한 저항감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투데이 포커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하송이었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